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하원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한 통신 회사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4일 하원 전체 회의는 2018 국방수권법을 채택하면서 이 같은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로버트 피틴저 의원이 제안한 이 조항은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와 관련된 개인이 수행한 사이버 공격을 알고도 지원하거나 용이하게 한 통신 회사에 대해서 미 국방부와의 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법안 발표 30일 이내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통신 회사 명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날 하원은 6,960억 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2.4% 많은 것으로 특히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예산을 125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러시아와 이란을 제재하는 법안에 북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카시 대표는 14일 하원 전체 회의 발언에서 이란과 러시아, 북한의 행동에 비춰볼 때 제재법을 완성해 대통령을 책상에 올리는 것은 미국 전역에 강력한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17 이란의 불안정한 활동에 대응하는 법안은 지난달 15일 상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로 아직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맥카시 대표가 제안하는 것은 이 법안에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이것은 진지한 제안이 아니고 지연 전술일 뿐이라며 이미 전체 회의를 통과한 북한 제재법을 다시 한번 표결에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맥카시 의원의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하와이주 연방지법이 미국 입국이 금지된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 가운데 예외로 인정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 판결을 깨기 위해 14일 밤 연방대법원에 긴급 항소했습니다.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대리 왓슨 판사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조부모와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숙모, 숙부, 조카, 삼촌, 사촌들의 입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판사는 가까운 가족의 조부모가 포함되는 것은 상식이라며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관련 수정 행정명령 대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면서 미국 내 개인 또는 단체와 진실한 관계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은 이집트 홍해의 휴양지인 후르가다이 해변에서 14일 괴한의 흉기에 사망한 관광객 2명이 자국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이었고 이 같은 기만적인 범죄 행위에 슬프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다른 관광객 4명도 다쳤습니다. 이집트 내무부에 따르면 용의자는 칼을 들고 수영을 해서 후르가다의 휴양지에 침입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의 긴 국경에 빈틈이 많아서 울타리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무장 테러 분자들과 밀수범들의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파키스탄은 이 지역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단독으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국 내 수백만 명의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감시 수준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법에 따라 형을 내리고 죄를 지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바로 재판관이죠. 최근 미국의 한 나이 든 재판관의 훈훈한 판결 풍경이 화제입니다. 미국의 한 지방법원에서 생긴 일인데요. 일단 이 재판관의 옆에 어린이가 바짝 붙어 있고요. 이 피고는 바로 어린이의 부모입니다. 이 교통법규를 어기는 이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풍경인데요. 이 재판관은 어린이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몸을 살짝 굽힌 채 다정하게 묻습니다. 아빠에게 범칙금을 $30를 매길까, 아니면 $90를 매길까, 아니면 전혀 매기지 말까라고요. 소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30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웃습니다. 또 다른 판결 장면들도 있긴 한데요. 이런 여러 장면들이 동영상에 찍혀서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아이들이 재판관에게 엄마 아빠에게 벌을 주지 마세요, 범칙금을 먹이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재판관은 아이들의 판결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물론 가벼운 범칙금이라 가능한 것이겠지만요. 어쨌거나 이런 영상을 본 미국인들은요, 어린이들을 법 집행에 참여시키는 이례적인 일이 이 어린이들에게 준법 정신을 키워주고 또 부모들에게도 역시 같은 효과를 만들 거란 반응입니다. 이 판사는요, 생업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온정이 넘치는 판결을 하기로 또 유명하다고 하네요.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순서 출발해볼까요?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를 풀어보는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이 부릅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들어보시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G와의 전쟁. 미 동북부에 위치한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인구는 800만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뉴욕시가 시민 한 명당 쥐 한 마리 꼴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데요. 자, 이런 미국의 뉴욕시가 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12일 뉴욕시장은 뉴욕시 쥐를 70%까지 없애겠다면서 3,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뉴욕 차이나타운을 포함한 맨하튼 남부 세 곳, 브롱크스의 그랜드 컨커스, 브루클린의 부시위크, 뭐 이렇게 다섯 개의 거점 지역입니다. 쥐의 수를 줄여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인데요. 지난 2015년에도 300만 달러를 들여서 쥐와 한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새 정책은 이 쥐약 놓기 차원을 넘어서 환경을 다시 정비하는 것에 가까운데요. 우선 쥐가 뒤지지 못하는 철 쓰레기통을 거리 곳곳에 배치해서 쥐의 먹이 사슬을 차단하기로 했는데요. 뚜껑이 달리고 태양열로 쓰레기가 분쇄되는 쓰레기통을 300여 개 설치하기로 했는데 시험 단계에서 쥐를 90%까지 없애는 효과를 봤습니다. 또 거리의 철망형 쓰레기통도 1,600여 개의 철제통 형태로 대체하고 쥐 서식지 박멸을 위해서 공공주택 지하층 바닥에 이 콘크리트 재질을 깔고 또 쓰레기 불법 투하 시민이나 민간 기업에 대한 벌금도 기존 1,500에서 5,000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까지 올린다고 하니 자 내년부터 뉴욕시가 쥐가 없는 깨끗한 시로 거듭날 거란 기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Beef Lover. 비프, 쇠고기, 러버, 애호가. 네, 쇠고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비프 러버라고 하겠는데요. 쇠고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가격이 비싸면 먹고 싶은 만큼 사먹질 못하겠죠. 지난 10년 동안 미국인의 쇠고기 소비량은 1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나온 보도에 의하면 미국인 한 명당 평균 쇠고기 섭취량이 전년도보다 5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바로 쇠고기 가격이 떨어진 데다 경제 호황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쇠고기 가격 하락은 기름값과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가능했습니다. 앞서 2006년에서 2016년까지 쇠고기 가격이 50%나 인상되면서 미국인들의 쇠고기 섭취량이 급락한 바 있는데요. 이 기간에 닭이나 돼지고기 가격도 동반해서 상승했지만 쇠고기 가격 인상폭이 훨씬 컸습니다. 자, 이렇게 쇠고기 값이 싸지면서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 판매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속성 음식점인 맥도날드, 웬디스 등에서도 웰빙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수제 햄버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쇠고기 가격의 하락이 속성 음식들이 쇠고기 음식을 개발하고 재량껏 할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식당들은 해마다 3에서 5%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미국인들은 불황에 휩싸였던 10년 전과 비교할 때 더 풍족한 생활을 만끽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12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은 올해에도 가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긴급 대응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독특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중국에서도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요. 심층 취재로 중국 내 탈북자 관련 보도 해드렸습니다. 13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면서 두 번에 한 번꼴로 실제 중량과 맞지 않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품질에서도 문제가 발견돼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례가 많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11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신규 제재 결의 등으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4일자 보도입니다. 미 상원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미국의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네, 취재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편안하게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문 열었습니다. 이번 주에 심층 취재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강제 송환되는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강제 송환돼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이현철 기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이,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심층 취재로 다루게 된 계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네. 이때 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이 정상회담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를 다뤄달라 이런 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의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까지 한 1년 정도에서 38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중국 공안에 체포가 돼 있고
네.
이들이 곧 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또 휴먼라이츠워치가 또 중국의 탈북자 8명이 지금 구금이 돼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네.
이번에 그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자가 지금 38명 그리고 8명 최근에 이제
네,
드러난
네,
숫자이긴 한데.
네. 가장 적은 숫자죠.
네.
지금 최소한이라는 이런 단서들이 붙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그 단체들이나 이렇게 연계를 갖고 탈출을 하다가 이제 체포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알려지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탈출하다 체포된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휴먼라이츠워치가 말한 그 38명보다 훨씬 더 많다고 이렇게 그 활동가들 또 탈북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삶,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떤지 탈북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주로 다뤄질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수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건 극히 일부고요.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숫자는 이제 체포된 사람들이고요.
네네.
실제로 중국에 살고 있는 그 북한 출신 탈북자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단체들이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적게는 뭐 5만 명부터 시작을 해서 15만 명, 20만 명 이렇게 추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역사가 상당히 길거든요. 지금 네. 고난의 행군 때부터 그러니까 한 1998년 뭐 이때부터 해서 보면
네.
지금 뭐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동안 한국에 온 사람들 빼고
네.
아직도 그 중국에서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일단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게는 15만에서 16만 정도까지 추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지금 이게 유동인구가 계속 그 정도로 유지된다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북한에서 또 중국으로 다시 나오는 분들 계시고
네.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자, 이분들이 지금 이런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가 탈북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먼저 또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탈북자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박지현 씨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네. 지금 박지현 씨 얘기를 중점적으로 좀 들어봤는데요.
네.
이분에게서 이제 그 중국의 탈북자들이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인신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족 남성에게 5천 위안에,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하면 약 한 뭐 7,800달러 정도
네.
이 돈을 받고 팔려갔는데 정작 본인은 뭐 돈 한 푼 못 받았고 이제 이 돈이 다 그 브로커에게 넘어간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인신매매라는 첫 단계를 거쳤고요. 또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또 임신한 걸 알게 됐고
네.
이렇게 해서 또 그 중국에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결혼 자체가 무슨 정식 절차를 거쳐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당국에 신고를 결혼 신고를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가난한 농부들의
예, 중국에서 네. 혼처를 마련하지 못한 가난한 농부들이 돈 주고 여자를 사가는
네.
뭐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정식 그 혼인 관계가 수립이 안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들을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그 서류 자격 이런 걸 갖추지 못한 그런 그 아이가 또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국적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또 그 가난한 시골 마을로 또 시집을 가서
네.
그 노동 강제 노동의 그 버금가는 그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그 굉장히 악순환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그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네.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또 산다고 치더라도
네.
일단 이렇게 아무런 그 합법적인 신분 없이 중국에 머물러 살다 보니까 체포가 되는 것이 이제 또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그런 그 공포가 큰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체포가 되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살기 힘들어서
네.
고향 땅을 버리고 나왔는데 다시 체포돼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이 되게 되면 또 그 북한을 불법적으로 떠난 그 책임을 물어서 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체포에 대한 공포 이것이 일단 그 중국 내에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오면은 일단 자유의 나라, 자유민주국가에 들어가기까지 공포는 공포대로 겪어야 되고 아니면은 또 최악의 경우 북송되는 그런 위기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네.
또 김정아 씨 얘기 들었는데 김정아 씨도 또
네,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김정아 씨는 중국에 3년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요.
네.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또 공안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그 북송의 위험은 넘기고, 풀려나긴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공안의 감시를 받으면서, 이제 이런 그 다시 체포되는 공포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네.
뭐, 김정아 씨 말 그대로, 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또 김정아 씨도 결혼하고 그 딸을 낳았었는데요.
네.
이렇게 그 한국으로 가는 위험한 길에 딸까지 동반해서는 어렵겠다. 그래서 일단 자신이 먼저 한국에 가고 한국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 딸을 데려오겠다 이런 결심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지금 현재 딸과 연락이 두절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딸이 웬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혹시 중국인 아빠로부터 혹시 잘못 일을 당하지 않을까 참 노심초사 참 그래서 국제 무대에 본인의 얘기를 또 알리고 열심히 활동을 하던데요.
네. 김성은 목사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이분은 이제 북한에서 고아들을 이제 구출하고 또 중국 내 탈북자 구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결혼하신 분도 탈북자 출신이세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서울에 이제 살고 계시는데도 경찰차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처음에는 뭐 경찰차 소리를 듣고 이 부인분께서 농안으로 숨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지금 그 공포가 중국 내에서만 겪는 것이 아니라 벌써 중국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한국에 와 살면서도 그 공포가 계속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이 공포를 떨게 하는 강제 북송. 네. 강제 북송 되면 일단 목숨 부지가 어렵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육체적인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강제 북송되면 어떤 절차로 또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건지.
앞서 말씀드렸던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뭐 체포가 됐고 또 강제 북송이 됐던 경험이 있지만 어쨌든 다시 이제 탈출을 하셔서 뭐 한국에 계시고 또 영국에도 계시고 이렇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붙잡혔느냐, 중국에 있을 때 기독교를 접했느냐, 이런 거 두 가지 이런 그 중대한 사안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박지현 씨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범 수용소는 피할 수 있었고,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그 농장에 보내져서 강제 노동에 이제 그 투입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탈북 여러 번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소식이 안전해지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수용소로.
수용소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그러면은 강제 북송돼서 이렇게 공개 처형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일단 그 강제 수용소라는 것 자체가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 실상들이 그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데요. 일단 뭐 그 여러 국제 단체들이나 아니면 CY 리포터 이런 것들의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제 북송이 됐을 경우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드렸는데, 강제 북송 정책 때문이잖아요. 중국의 강제 북송 정책. 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 UN에서 정한 그 난민 협정 또 난민 의정서에 서명을 한 국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정치적 그 탄압 등의 이유로 해서 난민을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난민을 허가하고 살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내용들의 이제 그 협정인데요. 중국도 그런 협정의 서명 당사국인 만큼 이런 협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서는 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보지를 않고 어떤 경제난 때문에 온 그 유민이다.
불법 이주민이다.
불법 이주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체포를 하고 강제 북송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그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해서 지금 뭐 유엔 인권이사회라든가 아니면 또 그 국제단체들의 인권보고서 또 미국 정부의 또 인권보고서 이런 것들에서 계속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농 르플루망 원칙이라고 해서 그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졌을 경우에 그 박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돌려보내서 안 된다 이런 그 국제적인 그 원칙이 있는데요. 이 원칙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계속 그 탈북자들을 체포를 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아,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변화된 건 없고요. 그 말은 또 북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탈출구가 난민 자격을 받아서 네. 삼국을 거쳐서 네. 자유의 나라로 가는 네. 그 길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문제 해결의 그 키를 쥐고 있는 역시 중국이다. 뭐 이런 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오히려 단속을 강화를 하고
네.
이런 상황이어서 참 그 어렵다. 해결 전망이 참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방법은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가 좀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을 해서
네.
중국이 지금 그 미국과 함께 그 G2 국가 세계 그 양대 그 강대국의 이런 위치에 있는 만큼
네.
이런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대국답게 활동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그 미얀 정상 회담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던 것도 바로 그런 그 배경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중국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탈북자들.
네.
이 사람도 운명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그 휴먼 라이츠 워치의 그 발표를 보면 51명 중에서 이미 13명은 1년 안에 지금 1년 중에 북송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남아 있는 분들 38명인데요. 전망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일단 그 제가 휴먼라이츠 워치 측에 물어봤을 때는
네.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복송시키기 위해서 북중 접경 지역으로 이동시킨 그런 상황은 아니고 현재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
뭐 중국 당국 입장이 언제 어떻게 변해서 또 복송할지 모르고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이 시각에도 굉장히 그 긴박하고
네.
그런 그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참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서요. 중국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줄 알고 탈출을 했지만 또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나 또 인권단체들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뭐 근본적으로 탈북자들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예,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강제 북송의 악몽. 참 이 영원이란 말의 의미가 참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좀 지루한 오랜 싸움이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가보겠습니다. Temptations가 부릅니다. Ain't too proud to beg 들어보시죠. I know you wanna leave me But I refuse to let you go. If I have to beg, plead for your sympathy, I don't mind, 'cause you mean that much to me. Ain't too proud to beg, and you know it. Please don't leave me, girl. If I have to cry to keep you, I don't mind weeping if it'll keep you by my side. Ooh, sweet darling, please don't leave me, girl, don't you go. Ooh, baby, baby, please don't leave me, girl, don't you go.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 연합단체가 북한 선교의 중요성과 비전을 알리는 연례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탈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통일과 북한 선교를 주제로 한 토크쇼를 열고 있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통곡기도에 미국에서 2017년도에 첫째로 시도되는 통일 토크 콘서트 통곡기도회인데요.
지난 12일 버지니아의 한인교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북한에 대한 선교 방법을 모색하는 통일 포럼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한인교회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UTD, KCC, 그날까지 선교연합이 주관하는 북한 동포 구원과 한반도 통일운동의 일환입니다. 그날까지 선교연합은 미국과 캐나다, 한국 등지 한인교회를 돌며 통곡 기도회를 열고 탈북자 구출 활동을 펴는 한편 한국 내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올해 처음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통일 포럼 토크쇼입니다.
친근감 있게 또 즐겁게 통일과 북한과 또 우리의 그 통일에 대한 꿈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토크쇼는 진행자와 출연자가 무대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정보 오락 프로그램인데요. 이날 토크쇼의 주인공은 3명의 탈북자 패널이었습니다. 첫 번째 패널은 한국과 미국에서 북한 내 정보 유입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전략연구센터 강철환 대표입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정치범으로 잡히면서 10년간 그 여독수용소에서 체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패널은 탈북자 1호 목사로 알려져 있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강철호 목사, 그리고 마지막 패널은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은희 씨입니다.
네, 북한에서 일찍이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예수 영접하고 그 세례를 받고 대한민국에 와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은희라고 합니다. 연구원에 들어가 일도 하고 방송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저에게는 가장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사회의 이해와 통일, 그리고 북한 선교의 가능성이라는 큰 주제 아래 왜 하나님의 마음은 북한을 향하시는가, 우리는 북한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북한 선교와 북한 교회라는 개별 주제로 한 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토크쇼 진행을 맡은 임창호 고신대학교 교수는 미국 내 한국 전문가가 펴낸 책 내용을 언급하며 토크쇼를 시작했습니다.
약 200개 국가 가운데 가장 악한 지도자 가운데를 리스트 넘버 3, 세 번째로 악한 지도자라고 평가받는 김정은, 그 사람이 지도하는 나라 북한 어떤 사회입니까?
강철환 대표는 김씨 부자의 동상이 전국적으로 3만 8천 개가 넘는다며 북한은 극단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극악한 독재자라며 그의 잔악함은 아버지의 유언까지도 배신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죽을 때 다른 건 다 해도 가족은 죽이지 말고 또 아버지 가신들만은 죽이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딱 죽은 다음에 고모고 장성태고 죽이고 고모도 죽이고.
이런 김정은을 북한 주민들은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임 교수는 북한 내 기독교인과 지하교회 존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구심에 대한 강철호 목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북한에 기독교인이 있다. 근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많은 그 지하교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부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젓가락도 세고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강철호 목사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북한 지하교회의 형성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탈북자들이 탈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했는데 대다수가 북송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체포되어서 북송되었는데 이분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강 목사는 북한에서 성경을 보다가 잡히면 남한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얻게 된 것으로 간주해 간첩 행위로 사형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한 장씩 찢어서 집안 구석에 붙여놓기도 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탈북자 패널은 북한 선교의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내는 것보다 모세의 이야기 등 만화로 풀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철환 대표는 특히 북한 선교의 핵심은 복음 유입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로 과거 동국권 공산주의 붕괴의 시작도 국민 50% 이상이 외부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표는 현재 북한 주민 5에서 10%만이 외부 정보에 노출돼 있다며 북한 주민의 절반 정도가 외부 정보를 접하게 될 경우 김정은 정권은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라며 복음 확산도 대북 정보 유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기가바이트 USB에 성경 한 권 내용이 담긴다며 미국 내 한인교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신은희 씨도 북한 선교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경제적인 도움도 아니고 선교사로 활동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정말 큰 부담을 안고 하셔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맡아주실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네요.
탈북자들은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들이 이제는 경제적 지원보다는 정보 유입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라며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토크쇼 투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철환 대표입니다.
아직도 보니까 미주에서 많은 교회들 또 개인들이 북한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예, 한인사회가 북한을 제대로 알고 북한을 제대로 도와야 진짜 북한 주민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것인데 좀 더 우리가 현명한 방법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북한 사람들이 못 사니까 그냥 먹을 거 주고 뭐 입힐 거 주고 이런 게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변하게 하고 그 사람들 스스로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게 진정한 도움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날 토크쇼에 참석한 100여 명의 한인들은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은 2시간이 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북한의 생활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거기서 탈북하신 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말씀을 나눠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40대 탈북 여성도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탈북자들이 직접 전문가로 나서 호소한 점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를 키워서 탈북자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들 세 명이 말씀하시지만 이제 한 명 한 명 말 다 말을 해보면 다 이제 어떻게 하면 빠를 겁니다. 다 있어요. 그 달란트대로 다 이제.
그날까지 선교연합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는 통일 포럼 토크쇼는 미국 동부 메릴랜드를 거쳐 서부 캘리포니아 등 4회 걸쳐 열릴 것이라며 한인 사회가 북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주길 희망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맑은 눈, 맑은 머리, 맑은 심장으로 보기보다는 북한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정치화시켜서 보고 있거든요. 좌파들이 보는 북한, 우파들이 보는 북한, 또는 그 지식인들이 보는 북한, 성경으로 돌아가고 영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북한이 어떤 문제인가. 그걸 이번에 교포사회도 순회하면서 지금 오늘 들으신 대로 잘못 봤던 그러나 몰랐던 것들을 계속 보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연방당과 민족공화당의 대립 속에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자신의 내각 구성을 단행했습니다. 단 한 자리도 연방당에게 돌아온 자리는 없었습니다.
행정부 강요들이 모두 민주공화당 출신들로 채워져서 반발이 심할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겁니다.
행정부 강요 구성을 마무리 지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가장 먼저 경제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채를 하루빨리 상환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품의 생산세와 판매세를 줄여서 세금을 삭감해 나가겠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14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행정부 강력 구성을 마무리 지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행정부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존 아담스 대통령 임기 말에 연방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임명했던 연방당 판사들이 모두 해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해임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지만 연방당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그래도 밀고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와 제임스 매디슨 국무장관 역시 대통령께서 이 문제만은 반드시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 정권 말기에 급하게 임명된 연방당 판사들이 이 국민들의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데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결정은 의회가 내리는 거지만 이 제안이 통과될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도록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연방당은 분노했습니다. 연방당원들은 대통령이 사법부를 망치려 한다면서 제퍼슨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미국을 파국으로 몰고 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연방당원들이 해임되면 무정부 상태가 될 거라며 울분을 터뜨렸고 신문을 통해 제퍼슨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의 뜻을 지지했고 특히 세금 삭감에 대한 계획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회는 연방 법원의 수를 줄이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연방당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이 사법부를 방해하고 있고요.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당원들은 헌법이 의회에 법원을 창설하고 폐지하는 권한을 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힘든 진통 끝에 사법부의 규모에 대한 문제는 결국 민주공화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의회에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제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사법부의 규모를 줄이자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제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 의회는 이번에는 세금 삭감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민주공화당과 연방당은 또 한 번 첨예한 대립을 보였는데 연방당원들은 세금 삭감안이 시행될 경우 지나치게 수입 세금에 의지하는 구조 때문에
정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이거 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대체 미국을 어디까지 궁지로 몰고 갈 생각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상품을 몰래 반입할 게 뻔한데 제퍼슨 대통령이 이런 경제 정책을 계속 주장한다면 밀수를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연방당원들은 정부가 세금을 감면할 경우 부채를 청산할 수 없을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세금 적게 내면 좋지요. 그건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이 순진한 대통령 양반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엄청난 정부 부채는 어떻게 청산할 거며 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냔 말입니다.
연방당의 거센 비난이 이어졌지만 민주공화당은 밀수 같은 불법 행위보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산세나 판매세는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건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믿었고 이런 정책으로도 정부는 부채를 청산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이번에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상원과 하원은 세금 삭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존 아담스 대통령 말기에 임명됐던 연방당 판사들을 해임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개혁을 추진했던 판사 해임권은 존 아담스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의회가 통과시켰던 사법부에 대한 법 때문이었습니다.
사법부 법안은 존 아담스 대통령이 원하는 수만큼 얼마든지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안이었습니다. 이 법은 연방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법안이었는데 존 아담스 대통령은 사법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즉시 새로운 법원을 만들고 판사들을 임명했습니다. 상원도 즉각 이 법안을 승인했고 승인된 서류에는 급하게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는 제퍼슨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의 서류나 임명장을 받지 못한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이 판사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말에 연방당이 왜 사법부 법을 급하게 만들었는지 너무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연방당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사법부 법에 따라 판사에 임명된 사람들은 결단코 저의 임명장을 받지 못할 겁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지 못한 판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윌리엄 마베리는 대법원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 윌리엄 마베리는 판사로 임명도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퍼슨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의 거부로 판사 임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국민들은 정부기관이나 하급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한 번 더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접 대법원에 제소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원에서 직접 판사로서의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대법원장은 존 마샬이었습니다. 마샬 대법원장은 윌리엄 마베리가 판사로 임명될 권리를 갖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의회에서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어떤 힘과 권력도 국민 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엄마 아빠의 범칙금을 그들의 자녀에게 물었던 재판관 이야기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린이를 무시하거나 서민들의 생활을 돌보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이례적인 판결 행보를 보이지 않았겠죠. 이 재판관의 이런 선행 아닌 선행은 이 지역 마을 주민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는 한 주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루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099년 7월 15일 오늘 예루살렘 원정에 나선 유럽의 십자군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되찾습니다.
It was the 15th of July. They'd finally breached the defenses of the Holy City.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1세기 중엽 이슬람교를 믿던 세주크 투르크족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096년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8차례에 걸쳐 약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지만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이후 전쟁에 나선 소년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등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대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799년 7월 15일 오늘 이집트 상용문자 해독의 열쇠가 되는 로제타 스톤이 날강변의 로제타에서 발견됩니다.
Great discovery. 1799, one of Napoleon's soldiers stumbled.
당시 프랑스 나폴레옹 원정대가 로제타에서 요새를 파던 중 검은 현무암 석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석판에는 이집트 상용문자와 일반 서민들이 쓰던 민중문자 그리고 그리스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해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석판의 해독을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천재 언어학자였던 샹폴리옹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샹폴리옹은 오랜 연구 끝에 1822년 마침내 이집트 상형 문자를 푸는 데 성공합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샹폴리옹이 저술한 이집트어 문법을 바탕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799년 오늘 발견된 이 로제타 스톤은 이집트 5000년의 신비를 푼 열쇠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